네. 우리 주로 이제 고난주간에 부르는 찬송들이 단조가 많아가지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데, 사실은 고난주간을 슬프게 보내는 주간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주일 일부 예배기도 하고 설교 중에 재밌는 얘기를 하면 또안될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어지던 말라기 강의를 잠시 멈춰두고 오늘은 제가 주님께서 고난받으시던 장면 중에 한 꼭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오늘 불행한 인물, 성경의 가장 불행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이름도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 폰티오스 빌라도라고도 불리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매우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잡히시고 난 뒤에 사실은 재판을 크게는 두 종류로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재판을 받으셨고요. 두 번째는 로마법에 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마태복음 26장에 주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매우 혹독하게 다뤄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직후에 이끌리셔서 오늘 그 유명한 드디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빌라도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거의 매 주일마다 아마 전국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의 이름이 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로 그는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남아있고 맙니다. 또 역사에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빌라도 앞에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주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현장 앞에 그를 잡아 죽이는데 행정적으로 앞장섰던 이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가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고난에 대하여 침묵하고 마음을 다하지 못했던 그의 내면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시고는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모든 신문의 과정과 그리고 심지어 주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기이한 모습 속에서 도대체 이 빌라도의 내면 속에 있었던 또 그를 붙잡고 있었던 잘못된 가치가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가 드러내 보면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땅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야 될지를 한번 교훈 삼아 보시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 성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가능한 대로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빌라도가 성경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그에 관한 기록은 굉장히 자세한데, 빌라도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딱 빌라도 했을 때 어떤 인물로 떠오르십니까?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 이 사람이 조금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아마 일반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유부단한 인물로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저 성난 군중들에게 내던져 버렸던 그런 정도의 인물로 느껴지면서 어느 면에서 동정이 되기도 하는 정도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필론이라고 하는 역사가는 빌라도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그는 융통성 없고 완강하고 잔인한 지도자였다고 그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그저 얼핏 들었던 빌라도와 이 역사가가 평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사실 꽤 상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는 빌라도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주님을 향하여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정도로 진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떤 의미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내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동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는 그를 매우 거친 지도자요, 잔인한 지도자라고 그를 묘사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빌라도의 아내까지 가세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시면 27장 19절 보실까요? 빌라도 아내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마도 이 빌라도의 아내가 주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그 밤과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쯤에 잠을 자다 깼던 것 같아요. 소식을 다 들었겠죠. 그랬더니 자신의 시종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내가 오늘 꿈을 꿨다 그겁니다. 꿈을 꿨는데 꿈이 좋지가 않으니 저 사람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라고 하면서 빌라도의 부부가 오히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었다라는 식의 기록이 여기에 등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져 있어요. 근데 이 아내, 빌라도 아내의 꿈에 대하여서도 역사가들은 그때의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어떤 꿈을 꿨냐면 예수님께서 막 무리를 걷고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모습이 꿈속에 보여오더라는 겁니다. 역사가의 기록,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기드론 골짜기에 시내가 막 피로 물들게 하는 것을 그 아내가 꿈속에서 보고는 너무 놀라서 꿈에서 깼다는 거예요. 꿈의 내용은 뭐 그 꿈에 등장한 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흉몽인 것은 맞죠. 그래가지고 빌라도의 아내가 놀라서 일어나서 자신의 남편에게 시종을 보내서 저 사람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 그리고 빌라도조차도 로마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심판해 보니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그도 시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인해요. 시인합니다. 그리고 그를 심지어 놓아주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결국 오늘 본문에 나서는 어떻게 되죠? 26절에 오늘 본문의 결론, 빌라도는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니라 라고 하면서 결국 그가 갈팡질팡하다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매우 정치적으로 우유부단한 인물 정도로 우리가 그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그런데 빌라도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딱히 그렇게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굉장히 고집세고 완고하며 욕심 많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럼 보통 유대의 총독의 그 재임 기간이 5년인데 빌라도는 그것을 넘어서서 무려 연임하여서 10년을 통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눈치에 굉장히 빨랐던 인물이고 시류에도 또 정치에도 굉장히 밝았던 인물이었을 것이고 그는 굉장히 비상한 인물이었대요. 그러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에 유대의 총독의 자리에 연임하여서 10년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정치력과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역사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에 관하여서. 빌라도가 37km 정도, 한 40km 정도짜리의 송수소로 건설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아마 대규모 토목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랐어요. 재정이 모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짓고 있던 헤롯 성전, 지어지고 있는 헤롯 성전에 손을 뻗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 있는 돈을 가져다가 국책 사업에 가져다 쓴 거예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우리 교회 회계 재정위원장 불러다가 겁박해가지고 니들 돈 나중에 돌려줄 테니까 그 돈 좀 몇 억 좀 내놔봐. 뭐 이렇게 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인 겁니다. 헤롯에 의하여서 어차피 같은 로마에 의하여서 지정된 사람들끼리 뭐 눈치 볼 거 있느냐 하면서 돈을 유흥에다 가져다 썼습니다.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엄청난 시위가 그때 일어났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한마디로 군인들에게 지금으로 말한 발포 명령을 내린 싹 다 죽여, 칼로 죽여라. 그래서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전쟁사라고 하는 책이 지금 아마 3권인가로 지금 번역되어져서 나와져 있는데 그 책에도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빌라도가 굉장히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진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군홧발로 그들을 밟아가면서 죽이도록 했다는 기록까지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면에서 그래서 굉장히 잔혹한 인물로 역사에는 남아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그 기록이 슬쩍 남아져 있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빌라도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을 살육하고 그들의 피를 그들이 드리던 제단 위에 짐승의 피와 섞어서 제단에 뿌리도록 했다는 기사가 누가복음 13장 초두인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매우 엽기적이면서도 매우 잔혹한 면이 있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그는 우유부단했던 것도 맞고 사실은 조금 진리에 대하여서 관심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 다른 면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융통성 없고 잔혹하고 그죠? 그가 법을 뛰어넘는 뭐 성전에 돈을 가져다가 유용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하고 시위가 일어나는 유대인들을 발로 밟아 죽일 정도로 또 일면에는 굉장히 잔혹하고 엽기적인 지도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빌라도는 도통 한 가지의 캐릭터로 그릴 수 없는 매우 불안정한 지도자요. 뭐 하나의 이미지로 그릴 수 없는 지도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빌라도가 아우 우유부단한 인물인데 이렇게 안쓰럽게도 주님을 내주는데 그가 동조했다라는 정도로 계속 규정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빌라도는 분명 예수가 무죄임을 알고 풀어주려고도 했다가 결국 그는 무책임하게 성난 사자와도 같은 짐승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도록 그를 던져주었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도대체 이 종잡을 수 없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몇 군데 우리에게 슬쩍 꺼내놓고 우리에게 경고도 하고 또 우리에게 바른 성도의 길은 무엇일지를 제안하고 있는데 한번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성찬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오늘 본문에 따라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의 법정으로부터 좀 종교 재판으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죄가 없는 게 너무너무 로마법에 의하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과정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빌라도에게 마지막 양심의 소리가 있었던 걸까요? 마침 유월절의 관례에 따라서 죄수 한 사람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둘로 놓았던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라바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 바라바는 성경의 일부 사본에 의하면 그의 본명이 뭡니까, 여러분? 바라바 예수예요. 그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조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라바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는 격이 된 겁니다. 내가 누구를 너희들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오늘 본문에도 그런 문학적인 장치를 이 마태가 슬쩍 끼워 놓아서 지금 빌라도가 그 중간에 끼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바라라고 하는 예수야?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야? 너희들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이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두 명의 아버지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백성에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점이 그죠?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 마태복음이 이런 문학적인 장치를 둠으로써 빌라도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중대한 선택을 앞에 두고 빌라도는 어떤 가치와 어떤 내면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병행 본문인 우리 마가복음 15장을 좀 올려줘 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시면 자, 빌라도의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첫 번째, 빌라도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의 가치관이 뭡니까? 여기 그 기준이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넘겨주었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게 빌라도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원리였어요. 그게 뭐예요? 무리, 대세, 시류, 다수의 논리.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를 합니까? 너희는 뭘 본받지 말라고요? 12장 2절도 좀 올려주실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에 대한 만족을 하고자, 지금 유대인들의 다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하는 그 의견을 빌라도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도 평생을 시류에 따라서, 대세에 따라서, 그죠? 다수의 논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냈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지 못한 거예요. 이 경고를 왜 한 거죠? 바울은 저 경고를 왜 한 거죠? 이 세대를 본받게 될 위험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다수가 그러면, 시대가 그러면, 시류가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너무 적절한 핑계를 대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를 보면요, 굉장히 환장할 내용들이 복잡하게 등장합니다. 한 2000, 언제였죠? 한 9년, 10년이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공영방송에서 남성끼리의 동성애를 전면에 내세운 드라마가 방영됐었습니다. 뭐, 그때 기독교계는 난리가 났었고, 그 드라마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히트를 쳤고, 남자 배우 두 명도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그 드라마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남자 배우 둘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일도 잘하고, 거기에 뭐 갈등은 있지만, 뭐 제가 그 드라마의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결론이 해피엔딩으로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드라마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엄청 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제 공영방송이 이제 젊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죠. 남녀노소 할 것 없고, 이제는 주 매체가 아니라 유튜브 등 웹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웹드라마, 웹소설,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이런 게 왜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 겁니까? 하나의 전파를 타고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사람들의 내면과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제 동거는요,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주 너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미화되고 생산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다고, 이것은 시류라고, 이것은 대세라고, 괜찮다고 라고 하는 평가가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문제들이 그저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조차도 뭐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잖아. 이거 혹여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핑계가 마치 빌라도와 같이, 아, 우리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 아, 애들이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런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기억나시죠? 이게 저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내용들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과, 그죠, 이 꼭대기층에 있는 사람들의 욕망을 막 적나라하게 그려내서 우리가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봤던 드라마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강남을 중심으로 어떤 내용들이 실제로, 저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들은 내용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자기의 지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전교에서 막 1, 2등을 달리고 있는 굉장히 잘 나가는 아들인 거예요. 뭐 그 아들을 좋은 데 보내야 되니까 당연히 예수 안 믿는 가정이긴 한데, 그것을 떠나서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가 고2, 고3 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일부는 제가 이제 영상에 안 올릴 거니까 정달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콘돔을 쥐어줘요. 스트레스 받으면 다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이제 요즘의 시대인데 여러분의 충격을 먹으셨는지 뭐 목사님 요즘에 그런 거 잘 모르셨어요. 저한테 하시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왜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섭습니까? 왜요? 이런 가치관과 내면의 기준이 그저 나라 전체를 휩쓸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독교는 관용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종교예요. 하지만 타협의 영역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다수의 견해, 시류의 강도에 따라서 따라야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몇 해 전에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게 두꺼운 책이긴 한데 굉장히 저는 중요한 책이라고 봅니다. 낸시 피어시라고 하는 작가의 내 몸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책이에요. 내 몸을 사랑하라. 저는 이제 그 책보다 더 정말 창조와 결부하여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뭐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그죠? 아까 말한 이 훅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낙하채다라는 거예요. 남녀가 그저 가벼운 만남을 하는 문제, 이 문제를 그저 윤리적인 문제라고만 보지 않고 서구 사회 이면에 등장하고 있는 자신의 몸을 향한 학대. 여기가 지금 있다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문제에서부터 기인했다라고 하는 이 아주 치열한 문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요, 혹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단순히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삶의 목적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스탠리 하워워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는 단순한 독자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인생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이 개입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는 그 사람의 의미, 가치, 내면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것이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면의 기준이. 오늘 빌라도의 주의 고난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실패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었던 다수라고 하는 원리. 그죠? 대세라고 하는 원리. 시류라고 하는 원리를 그가 거절해내지 못했다는데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빌라도의 선택의 기준을 또 한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자, 그의 핑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자, 27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굉장히 무책임한 결론으로 그는 가고 맙니다. 이거 너희들이 잘못한 거지? 너희들이 가서 예수를 마음대로 하고 그 죄는 니들이 다 받아. 뭐 이런 식의 평가가 된 겁니다. 자, 얼핏 정당하게 들립니다. 자, 민중들이 큰 소유를 벌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물로 자신의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행합니다. 자기는 이제 이 일에서 빠지겠다라고 하는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본에 의하면 24절에 이 옳은 사람의 피에 대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의하면, 성경의 사본에 의하면 이 옳은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주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고난이 굉장히 법적으로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정확히 이 옳은 사람의 피에 대하여 그는 옳은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옳은 진리를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죠? 주님이 의롭다는 것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됐죠? 그러잖아요? 그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을 지금거리에서 바라보면서 그의 인격이 얼마나 고매하고 그 옆에서 그를 지켜본 사람은 그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을 캐릭터였을 거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죠? 그는 주님께 질문을 할 정도로 또 주님에게 옳음밖에 없다는 사실은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왜 그가 알고 있는 진리가 그를 지켜내지 못했을까요? 왜요? 한번 볼까요? 24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도 그 이유를 적어 놓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죠? 두 번째 기준이에요. 첫 번째 대세 시류였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냐면, 밀란이 나는 것이 두려워 자기 속에서 이미 알고 있던 옳은 진리를 외면해 버렸어요. 즉, 진리를 따르다가 자기의 자리가 흔들릴까 봐. 유대인들이 밀란이 일어나면 골치 아파지고 자신의 총독의 자리가 위험해지거든요. 두 번째 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자기의 이익이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첫 번째 대세라고 하는 굉장히 거절하기 어려웠던 가치관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이나 굉장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어둠의 그림자는 자신의 이익이라고 하는 그림자인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성도의 딜레마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이 거대한 물결에 비하여서 너무 작고 초라하고 점처럼 보일 때도 사실 있어요. 내가 믿음을 따라가다가 이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 이 기독교 진리를 따라가다가 마치 소위 요즘 말로 내수용이라고, 야 이건 뭐 교회 안에서 그 교회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복음이 어떻게 축소됩니까? 야 우리끼리라도 그냥 즐겁게 잘 지내보자. 대사회를 향한 책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리의 책임, 아우 야 나 하나 지켜내기도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내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진리를 축소시키면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그렇게 축소시켜 놓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 나 잘되게 하는 것으로 기독교 진리를 축소시켰나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이 위로받는 수준으로 이상으로 남아있질 않아요. 나의 이익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게 돼요. 정확합니다. 그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고 공동체 기준이 돼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그죠? 그죠? 내 이익의 관점을 뛰어넘지 못하는 신앙으로 고착화되다가 보면 신앙이 굉장히 괴물 같아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 때 나에겐 한 사람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죠? 내가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소시민적인 뭐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축소시켜 놓는 경우가 일면 이해되기도 하지만, 우리와 처지는 다르지만 빌라도도 그때 양심을 향하여서 진리가 말하는 것에 그는 외면하여 줬는데 하고 말았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자신의 이익이라고 하는 바로 그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일한 길을 걸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 빌라도와 더불어서. 빌라도와 가룟유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다 예수님에 대한 옳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지고 있었어요. 가룟유다조차도. 그런데 그것이 양심의 소리로, 내면의 소리로 뿌리 내려져서 뿌리가 깊게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 문제가 무엇이죠? 아까 첫 번째 대세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결국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잘 형성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 왜요? 상한 심령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을 뭘 찾습니까? 부유한 분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부유해져 있으면 아마 부자이신 주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 유다 등 모든 사람의 문제는 이 내면 세계의 질서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7절을 보시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면서 우슬초로 자신의 내면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진리를 가지고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고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우슬초로 정결케 되어져야 될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어내지 않고 재단하지 않고 기경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무른 상태, 변함없는 모습 가운데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은, 우리가 주님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한결같으신 분이 맞아요. 우리는 한결같아서는 안 됩니다.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새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슴이 바뀌어져야 우리는 신앙의 새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종교인을 넘어서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그 어디에보다도 우리의 심령에 먼저 임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또 고난 주간으로 보내면서 여러분 결심하셔서 아침 애들도 많이 나오시고 이번 한 주간을 기도로 좀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혹시나 남아있을 대세, 시류, 무리라고 하는 원리 혹은 나 개인의 이익이라고 하는 원리에 내가 함몰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또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작정하고 계신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 저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게 되시는 복되고 놀라운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